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근심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왔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지 결코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도대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무지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때때로 문맥이 연결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들이 좀 연결성이 떨어지고 이 한절 한절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한절 한절 읽을 때에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 말씀도 주님께서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아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비록 주님께서 제자를 떠난다 하여도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근심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13절과 1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에 그들은 이제 주님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물어보고 주님께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기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항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즉시 거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강건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억지로 주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의 그와 같은 완력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이방인들의 지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답변을 주시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면 마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위험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게 된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고아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홀로 버려진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쉽게 육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한 육신적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런 종류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이적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빵으로 다섯 덩이의 빵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종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처럼 죽은 사람을 그냥 불러내는 그런 이적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징표를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였고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은 큰 용기와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여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적들은 우리의 눈을 보기에는 무슨 큰 자연적인 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제자들처럼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땅으로 많이 다니셨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수로보니게 여인 정도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할 때 제자들은 이 능력이 결코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안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볼 때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이 결코 자신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근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근심을 벗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몰해 있다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근심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면서 근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세상 육신에 속한 근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한 근심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더 이상 근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해주신 두 번째 약속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안타깝고 고민스럽고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근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근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주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근심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열흘이 못되어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영혼을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비록 그들의 삶의 현실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어리석은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지, 기도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암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은 극심한 시험을 당하였지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입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영들을 거부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고 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극심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곳에서 명령으로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는 부족함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실 때에 주님의 부재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면 자신들은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실 때에 도리어 그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이 그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보내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단지 3년의 짧은 기간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크게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떠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신다면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들은 때때로 주님이 없을 때에 당황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다시 근심하는 일이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일생이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한 명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올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17장에 가면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결코 무엇을 알지 못하여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육신적이고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든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읽었던 시간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곧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는 힘겨운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모일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심지어 그들의 죄를 볼 때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이상한 체험과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교회가 혼탁하고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그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처소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처소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비록 우리와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에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결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